의인이 없어 망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전되어 온,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율법을 모아놓은 이 책자가 이 유대인들의 책자인 미시나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자 안에 여러 소책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타미드라는 책자는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의 예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때마다 함께 낭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시편 92편을 낭송하고요, 안식일이 지나서 저희가 주일로 지키는 그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24편을 낭송하고, 월요일이 되면 48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2편을 함께 낭송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시편 전 모든 시편의 이 성경 중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 7편을 뽑으라면 그 안에 이 82편이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로 가슴에 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 시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절이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에 계시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신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가 익숙하진 않은 단어입니다. 신들. 이 신들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신들이라고 한 이유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신들, 왜냐하면 이 뒤에서 계속 신들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해야 저희가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 고대 성경 시대에, 성서 시대에, 그 성서 시대에 굉장히 근접해 있었던 그 우가릿 문헌들을 보면 이 신들의 회, 신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당시 그 주변 국가들에서 나오는 주전 11세기, 12세기 당시에 나오는 문헌들을 보면 동일하게 신들의 모임, 신들의 회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같이 등장합니다. 저희에게는 이게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단어지만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대중적인 단어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단어 그대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재판을 할 때, 그런 회의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유대인, 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존귀한 것들을 기록할 때 신들의 이름을 차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이 82편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82편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셨던 일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잠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직접 찾아가 보시면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6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시편 82편 2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인 되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하고자 하셨을 그 일들을 이 말씀을 행함으로 성취해가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희가 쉽게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고관들, 통치자들, 재판관들의 이야기라 생각하면서 다 읽고 나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 문제는 정치, 역시 문제는 높은 사람들의 일이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것을 저희 자신에게 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신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그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들이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그 정황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이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길을 좀 3절과 4절에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니 계속 그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 반복이 됩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 약한 자 계속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시적인 장치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판결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 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소외계층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3절과 4절은 여섯 번이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해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의 2절이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불공평한 판단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낯을 봤던 겁니다. 악인의 눈치를 봤던 겁니다. 악인의 표를 들었던 겁니다. 이 악인의 반대편에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약한 자들이 있죠. 약자. 약자의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강자죠. 강자. 이 약한 자들은 강자였던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강자의 눈치를 봤습니다. 대세의 눈치를 봅니다.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구분 판단을 내립니다. 약자를 힘들게 만드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약자가 가장 억울하게 됐던 그 재판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관정에서 일어났던 재판입니다. 그 약자, 모든 약자를 대변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재판의 과정이 19장 중반까지 쭉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빌라도의 관정의 뜰에 밀어넣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해야 하는데 유월절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을 정결치 못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가 행악자이니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문하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대체 왜 여기 왔냐?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물었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빌라도는 군중의 반응을 보고 급하게 다시 들어옵니다. 군중이 성을 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을 심판해야 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번엔 예수를 윽박지릅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냐 대체?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라.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게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게 맞냐? 예수님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신문하고 들어왔다, 신문하고 또 들어왔다, 신문하고 또 들어왔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끝까지 죄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게 됐던 이유가 19장,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넘기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소할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손해볼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예수를 죽인 범인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잡아서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넘겼던 유대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를 죽인 범인이 빌라도라고 지목해왔습니다. 교회 역사는 크게 세 줄기로 나뉩니다. 동방과 서방, 그리고 서방 안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이 세 물줄기는 다 각자의 나름의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과 나름의 신앙의 고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교리를 갖고 있죠. 근데 이 각자 나름의 다 다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줄기가 되었는데 지역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근데 이 모든 교회가 함께 받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를 죽인 범인을 빌라도라고 고소해 왔습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왜 그렇죠? 여러분, 가장 작은 자를 대변하는, 소자를 대변하는 예수를 죽인 범인은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의 앞에서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뒷짐지고 서 있고 불의가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걸 해결하라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그렇게 약하고 소외되어 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적인 행사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저녁 식사를 유월절의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 의 앞에서 침묵했던 불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렇게 비겁하게 뒷짐지고 서 있던 수많은 빌라도들의 손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빌라도들의 손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구에 빙하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멸종됩니다. 몇 안 되게 남은 인간들이 이 설국열차라는 열차에 탑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다는 생각들을 그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가장 끝에 꼬리칸이라고 불리는 그 칸은 가장 하층민들, 민중이 타있는 칸입니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칸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층이 올라옵니다. 상승이 됩니다. 중간쯤 되면 중산층이 모여있겠죠. 그리고 가장 앞에는 그 모든 객차를 지배하고 있는 빅브라더가 타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하도 이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 도저히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으니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앞칸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진하다 중간쯤 되는 객실에 이르렀는데, 그 객실이 어떤 객실이었냐면 딱 도착하자마자 영화는 아주 이제 완전히 반전되는 분위기를 딱 그려줍니다. 고요합니다. 적막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조용하게. 그 객실이 어떤 객실이었냐면 과실수와 화초를 기르는 객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피 흘리고 눈물 흘려왔던,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그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던 그 아수라장과 같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네, 여러분, 거기 그 중간 그 차 객실에 한 중년의 여인이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중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조용히 교양 있게 뜨개질을 합니다. 카메라는 일부러 그 두 중년의 여인과 지나가는 사람들, 민중을 같이 클로즈업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열차 객실의 중앙에 앉아서 민중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의 5절이 말합니다. 5절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건 정말 알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건 알긴 알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 편에 가서 서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흑암이 가득해집니다. 이 땅에. 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악인이 많아서 세상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 현상, 뭐 정치 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한 지교회 안에서 제게 맡겨진 고등부, 저는 고등부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섬기는 것만 해도 하둥바둥 되면서 하루하루 초치기 하는 필부입니다. 사실 어저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토요일 저녁 특회까지, 사실 여러분 새벽 5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자고 사실 주일 아침에 교역자들 함께 모이는 기도 자리에도 못 나왔습니다. 하숭바둥대며 그 말씀 안 풀려서 맨날 했어가며, 근데 나가서 그렇게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애들이 하나도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표정이에요.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계시겠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 결혼의 문제를 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충실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잘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빌라도가 재판을 마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나랑은 관계 있는 피가 아니다. 난 내가 할 일 다 했다. 무죄를 그렇게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이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지어다. 근데 성경이 교회는 2000년 동안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피가 너 때문이다. 이 피가 비겁하게 침묵했던 너 때문이다. 이 피가 너희에게 피해가 될까봐 불의를 눈감았던 너 때문이다. 이 피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소외되고 여전히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 곁에 가지 않는 너 때문이다. 그저 동의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알고 그들 곁에 가서 진짜 의를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저 고발하는 말씀으로 그쳐지지 않고 시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때문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나라 주의 소유,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11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일, 그런 일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때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계속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합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합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살려고만 하는,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하지 않는, 세상이 망하는, 도저히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이사야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이 씻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삶을 넘지 못하고 삶은 기도를 넘지 못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런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